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 1장 7절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과 관련한 7절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8절 이후의 말씀을 살필 시간인 것 같은데요. 8절에는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반복되었지요. 4절의 말씀에 더해진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전능한 자라는 말씀만 더해졌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세번 나오는데 1장 8절은 4절 말씀에 비추어서 성부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두 번, 21장 6절과 22장 13절은 성자 하나님께 해당됩니다. 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만 있지만 21장 6절에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보태졌고 22장 13절에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1장 17절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성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속성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표현에 전능한 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표현되었고 거기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에 있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으로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들을 때에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죠. 또 전부라는 것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전능한 자라는 표현은요, 개역에는 여기 한 번만 있는데 원어로 판토 크라토르인데요, 계시록에 모두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4장 8절, 12장 7절, 15장 3절, 16장 7절, 14절, 19장 6절, 15절, 21장 22절에 판토 크라토르, 전능하신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안 되었지만 말이죠. 이 말은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므로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넉넉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분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4절에 이어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잘 아는 당연한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버지도 함께 오시죠. 4절 설명할 때 우리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절은 4절에 기록한 내용을 더 풍부하게, 더 확실하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왜 헬라어 자모인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했지요?
아마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던 당시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설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전부라는 뜻으로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처럼 당시의 문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뜻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참 재미있는 사실도 포함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이라뇨? 그게 무엇입니까?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시했죠.
예.
예, 물론 계시록 19장 13절에도 그 말씀이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사상과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요긴한 도구잖아요. 예, 말을 할수 없으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자재로 나타내기 힘들 것이죠.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도구가 글자잖아요. 예,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의 전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자의 전부라는 뜻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말도 없고 글자도 없다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아니에요?
예,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
사람은 창조주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분께 의존될 때만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그런 표현으로 암시하셨군요. 참 묘한 표현입니다. 이제 구절부터 말씀을 나누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구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목사님 좀 읽어보실래요?
예,
구절
계시록
10절을요?
1장 9절 10절.
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감사합니다. 예, 기록자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하는 구절이잖아요. 요한은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과 형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 23장 8절 9절에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 23장 8절 9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이 말씀에서 형제인 이유가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예수님도 우리와 형제가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 엄청난 사실입니다. 히브리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불렀죠. 예, 이런 친밀한 호칭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인 교회에서는 브라더 시스트라는 호칭이 아주 자연스럽던데 한국은 문화적 전통과 장유 유서 사상이 강해서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형제와 자매가 맞죠. 예.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아멘. 예.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친히 형제라고 불러주셨으니 너무 송구하고 환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예, 그것은 요한의 입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말은 원문에 의하면은요, 호라는 정관사의 형제라는 단어와 동참하는 자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동참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의라고 번역한 말의 원문은 엔 예수거든요. 예, 문자적으로는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예,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세 낱말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환난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 온전히 충성할 때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고요. 나라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축복을 말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참음은 이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충성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인내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했네요.
네.
이 말은 요한 자신도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축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5절 6절을 설명할 때 참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네.
애청자들께서도 이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도 축복이 될 것이지만 세상 임금이 그런 사람들을 핍박으로 휘몰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 에베소 지방에서 전도하던 중에 반모섬에 귀향간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2절에도 나왔는데 여기도 나왔고요.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네.
이런 사태는 초기 교회에 흔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이 요한 당시에는 세상에서 해를 보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숨어서 토굴 속에 이런 데서 살아야 하니까 해를 못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고 그 당시에는요.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1, 2절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를 주님으로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따라 살려고 하다가 반모섬에 귀향 갔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계시를 보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인데 요한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10절을 보니까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일요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일요일을 기독교의 성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성경 구절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나 여기에는 그냥 주의 날이라고 했지 그것이 일주일 중에 몇째 날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를 위하여 정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날이 바로 황제 숭배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날에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숭배해야 하는 사실을 계시로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주장은 바로 이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날 교회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이런 주장들은 다 세상의 사회적 상태와 문화적 분위기를 중심으로 성경 기록을 풀이하는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죠. 한때 어떤 개신교 목사님은 계시록의 붉은 용을 중공이라고 풀었었거든요.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중국이 용을 무척 숭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풀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당시 사회상과 문화적 사상을 성경 해석하는데 도입한 모습인데요. 그 모두 엉터리가 아닙니까?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 네.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으로 하면
예.
주의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까?
네, 그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초대교회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른 역사가 없거든요.
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한 최초의 기록은 위경인 베드로복음에 있습니다. 베드로복음서의 사본은 1886년 나일 상류의 계곡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그러네요.
네.
이는 기원 180년경에 안디옥 주교가 만든 것이라고 이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부분만 남아있어요.
네.
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단지 실제의 환영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90년경 안디옥의 주교 이 세라피온은요, 이 책이 이단적인 가현설 신봉자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대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십자가 사건을 속죄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리아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의 작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비그리스도교도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은 전부 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성경 기록과요.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한 날을 주일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예. 이 위경 전에는 부활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한 것이 없어요. 예, 순교자 저스틴 말트라고 그러죠. 그의 변정서에서는요, 일요일을 그냥 제8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 이 변정서는 150년경의 글인데요. 150년대의 글이죠. 그러니까 사도시대 교회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른 역사는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한 말이 어느 날을 가리키는지 알려면은 당연히 성경으로 그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렇게 변증만 올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제7일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고요.
네.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안식일 말고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심판날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날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70인 역 구약 성경인 셉주아진트는요. 여호와라는 말을 전부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쿠리오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님의 안식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70인역을 좀 헬라말로 읽으면 이래요. 테데 헤메라 테 헵도메 사바타 쿠리오. 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7일은 테데 헤메라 제7일은 주님의 안식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헵돔의 사바타 쿠리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대헤메라 대헵돔의가 제7일은 그런 뜻이고 사바타 쿠리오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신약 시대는 헬라어가 국제 통역어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7일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했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계시록은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 테 쿠리아테 헤메라라고 했습니다. 70인역과 같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70인역은 테데 헤메라 테 헵도메는 그러나 그 일곱째 날은 그런데 데라는 말은 그러나이고요. 그 다음에 사바타 쿠리오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은 여기서 테 쿠리아 테 헤메라를 썼는데 그 주님의 날 그런 뜻입니다. 그게 당연히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네.
왜냐하면 70인역에 바로 그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친히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이라고 마태 11장 8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정로를 따라 주의 날을 해석하면 당연히 제7일 안식일입니다. 네,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까?
예, 목사님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 밧모섬에 귀향 가서 채석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러거든요. 그때
네.
밧모섬에 모두 다 죄수들을 채석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일 곧 주님의 날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귀향을 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자기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 계시록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 상황을 아주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애청자들께서도 그림을 보듯이 환하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계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예, 계시록 1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잖아요.
네.
예, 다니엘에게는 천사가 임하여 계시를 말해 주었죠. 그리고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밤모섬 외로운 곳에서 핍박으로 고난을 받는 요한이 안식일에 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계시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인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팡파르라 그럽니까?
네.
예. 예, 사람들도요, 존귀한 사람을 맞을 때에는 팡파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실을 사람들도 모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하지 않고 요한이 들은 말이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네.
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울린다고 마태 24장 31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는 이 계시를 주시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서로 조화가 되는 장면 같아요.
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비춰주면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쫙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나팔 소리에 나는 건 이 요한은 또 변호산에서 그것도 예수 재림하시는 축소판을 보기도 했잖아요.
네.
아주 멋지게 어울리는 그런 묘사인 것 같아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결코 잊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 보면 일곱 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4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여기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
왜 일곱 교회가 선택이 되었을까요?
예,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교회들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선택을 했겠지만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강론을 시작하면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이 계시록이 당시 여러 교회에 돌려가며 읽도록 했을 것이잖아요.
예.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편지를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람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 선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들은 에베소를 시작해서 북상하면서 이어지는 대순환도로상에 위치한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네.
로마 정부가 정치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한 우편도로를 한 바퀴 도는 길목에 있는 도시의 교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시들은요, 서로 3, 40마일 간격으로 성립되어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도, 그러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회는 사도들의 편지를 안 읽어도 되는가 하는 불평 섞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둘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의 상태와 그 이름을 빌어서 역사적으로 진행될 일곱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이유는요. 예, 그 이름의 뜻과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이름의 뜻과 내용은 2장 3장의 일곱 교회를 개별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아마 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더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더 잠깐 하시죠.
예, 이미 세 번째 강론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들은 순환도로상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북상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베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역사가 영원한 본향으로 회귀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지리적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그 지도를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예.
이 애청자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 하면 타원 형식으로 돼가지고 마지막 라오디기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그래서 역사가 영원한 본향으로 회귀 돌아가는 그런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지리적 위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긴 죽음의 사망의 세월의 여행을 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반환점을 마련하셨고 마침내는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진행을 이런 지리적 위치를 통하여 암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뭐 동의 안 해도 상관없죠. 그거는.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어디서 본 기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이런 설명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아무튼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서 영원한 낙원이 회복될 날을 아주 가까이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들은 참 감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청자들께서도 이 요한계시록 강론을 잘 들으시고 정말 깨달으셨어요. 이 순환되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에덴으로 회귀할 때에 함께 그곳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 예, 우리 저 기도 드리고 오늘 그럼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예, 시간이 예. 다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사람 중에 꼭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